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씨앗 교회 팟캐스트를 듣고 계십니다.
마지막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부름에 응답하고 이릅니다라는 그러한 제목인데, 개인적으로 요즘 저에게 모든 콜링이라 그러죠. 모든 부름, 모든 요청의 1순위는 아무래도 아시겠지만 이제 제 아내입니다. 뭐 치료와 관련해서 병원에 다니는 일이나 아내의 병원 약속을 챙기는 일이나 약을 주문하고 뭐 어떤 경우에는 먹는 것도 제대로 좀 제 시간에 먹도록 리마인드 시켜줘야 되는 일이 있습니다. 저희 집에 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작은 방에서 책을 읽고 뭔가 일을 하다가도 아내한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필요한 일 있으면 벽을 두들겨,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아내가 벽을 똑똑 두들기면은 제가 일어나서 아내의 부름에 응답해서 나가서 아내가 필요한 일들을 챙깁니다. 부름, 무엇인가 누군가 우리를 부른다는 것, 콜링한다라는 것, 부름에 응답한다라는 것은 어쩌면은 인간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한 가지 표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린아이들이 아직 어릴 때는 부모님의 부름에 적절하게 대답해야 합니다. 아직 어린아이는 사리 분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간혹 어린아이가 뜨거운 불에 가까이 다가가다가 아니면은 위험한 큰 길로 뛰어나가다가 혹은 날카로운 칼을 무심코 집어들었다가 부모의 다급한 외침, 부모의 다급한 부름, 예 하고 누구 부를 거 아니에요. 갑자기 크게 부를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부모가 그렇게 부른다면은 아이는 놀라서 물러서거나 가지고 있던 것을 내려놓게 되겠죠. 다시 말해서 그 부모의 부름에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너무 피곤하거나 혹은 배고픈 아이를 알아차린 부모가 아이를 부른다면 그때서야 아이는 부모의 부름에 응답해서 무엇인가 먹기도 하고 편안하게 잠이 들 수도 있습니다. 데이트를 하는 청춘 남녀는 서로를 부르죠. 그렇죠? 서로를 부릅니다. 그것에 적절하게 응답해야만이, 그래야만이 뭔가 사랑의 결실이 이루어지겠죠. 뭐 저희 때는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 나오니까 갑자기 그전에는 없었던 삐삐란 것이 생겨가지고, 예, 저희 아내가 삐삐를 하나 채워준 건 아니지만 항상 삐삐를 가지고 다녀서 확인해야 되더라고요. 그렇죠? 지금은 달라졌죠? 그렇죠? 기필형제? 소형자매? 예,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삐삐 정도가 아니라 상대방의 부름을 무시하기 힘든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남자나 많은 나라의 남자들은 나라의 부름에 따라서 국방의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매니저의 부름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고, 갓 태어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 그 부름을 무시한다면은 아마 무책임한 부모가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나이가 더 먹어가면서 몸이 아프고 연로하신 부모님의 부름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것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숙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제각기 다른 특성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지적인 욕구를 주셨죠. 그렇기 때문에 무엇인가 배움에 끌린다고 하는 것은 지적인 부름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나를 닮아서 뭐 이과를 가거나 과학을 전공하고 좀 안정된 직장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자녀는 부모의 바램, 부모의 부름과는 전혀 다르게 뭐 연극을 전공하거나 미술을 전공하거나 역사를 전공하겠다고 합니다. 아이가 갖는 그러한 인생의 부름이 좀 위태로워 보이기는 하지만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기가 힘듭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도 음악을 전공한 사람들이 자기 아이는 절대 바이올린을 시키지 않겠다, 절대 첼로는 시키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보면 다 시키고 있어요. 네. 네. 그냥 그렇게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엄마를 쫓아서 그 길로 가는 사람 많이 봤습니다. 지적인 부름에 끌리는 사람도 있지만 유난히 감성적이고 정서적이어서 다른 이들에게 잘 공감하거나 사람들의 마음을 섬세하게 읽어내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작고 가느다란 마음의 부름을 읽어내는 타고난 능력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우리를 둘러싼 세상은 우리를 다양하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시 말해서 광고를 통해서 이런저런 물건을 사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돈이나 혹은 그럴듯하고 거부할 수 없는 유혹들이, 또 뭐 힘에 대한 것, 뭐 자리에 관한 것, 그 수많은 유혹들, 다시 말해서 부름들이 우리를 끊임없이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세상의 모든 부름들을 우리가 결국 종합해보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힘센 부름은 내 자신이 나를 부르는 부름일 겁니다. 그렇죠? 내가 내 자신을 콜링하고 있어요. 내가 내 자신을 부르고 있습니다. 가수 하덕규의 가시나무새의 유명한 가사가 그거잖아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렇죠?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 안에 있는 다양한 모습의 내 자신이 나를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내 모습의 다양한 모습들이 이런 모양으로도 나를 부르고 있고 저런 모양으로도 나를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 자신을 만족시키라고 하기도 하고 나를 위로하라고 하기도 하고 나는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나를 부르기도 하고 나는 고통당하거나 아프지 않는 세상의 고통에서 나는 멀어지고 싶다는 그러한 부름이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한 다양한 부름들이 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당면하고 있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부르고 있는 그 부름, 콜링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부름이 여러분들을 가장 강하게 끌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난 3주 동안에 세 번의 설교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 그것이 첫 번째는 죽음이요, 두 번째는 생명이고, 세 번째는 성숙이라는 주제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주제가 바로 부름, 콜링입니다. 그 부름이라는 것은 결국 나는 누구이고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세례 안에는 우리가 받았던 어떤 물질, 구체적이고 물질적인 세례, 그리고 그 안에 담겨있는 영적인 세례 안에는 나는 누구이고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부름이, 콜링이 바로 그 세례 안에 담겨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나는 누구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은 계속 반복해서, 이 로마서 6장은 계속 반복해서 우리는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며 또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안에서 살아간다고, 성숙한 삶을 살아간다고,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름과 연결하여서 사도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살아나신 것과 같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아버지의 영광으로,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셨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5절에서 우리도 부활에 있어서는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나신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 우리도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신 것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신 것이라면은 그것은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리스도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같은 콜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부름으로 우리 모두는 부름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면 우리가 세례를 받는 그 목적은 무엇인가, 바로 10절 11절에서 연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콜링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목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신을 말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첫 그리스도인들인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성령이 내렸다는 것,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세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생명을 얻었고 성숙의 여정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로 능력을 받았다. 너희가,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았대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능력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은 바로 우리가 새 생명을 가졌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 모두가 새로운 부르심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자신감과 용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좌표와 목적이 새롭게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생성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부르심을 계속해서 확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무거운 배낭을 메고 산을 오르다 보면은요, 정말이지 다리가 힘들어서 다리가 휘청거릴 때가 있습니다. 예, 준하형 저는 휘청거리지 않는데 저는 휘청거립니다. 예, 그래서 쓱 준하형제에다가 제 휘청거리는 다리를 보고 준하형제가 제 텐트를 가져가서 이렇게 짊어지고 가는, 예,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여러분,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다 보면은 다리가 휘청거려요. 예, 내 자신이 보기에도 그렇고 남이 보기에도 위태로워 보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휘청거리고 떨리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다리가 휘청거리고 떨리는 것은 왜 그래요?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렇잖아요. 휘청거리지만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그게 바로 그 떨리는 다리를 보면서, 떨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인데, 그게 오늘 말씀에 딱 맞아떨어져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부르심에 의지합니다. 여전히 세상을 거슬러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일은 당장이라도 주저앉을 것 같고 당장 힘들고 떨리고 그리고 당장 넘어질 것 같지만, 그렇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영적으로 주저앉지 않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발자국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고자 애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새로운 이름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죽고 다시 태어나서 생명을 얻고 자라나면서 깨닫게 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제가 설교문에도 썼지만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재성 혹은 뭐 정은경 혹은 뭐 유인영, 이 모든 사람 우리의 이름은 그대로이지만, 그러나 우리는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한 가지 부름에 응답하여 살아갑니다. 그 부름이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고 하는 부름입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능력의 참뜻이에요. 예,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라. 성령과 더불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라. 예, 그게 바로 우리의 부름이라는 겁니다. 능력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부름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거부하지 못합니다. 예, 우리 각자에게는 우리 각자의 예루살렘이 있고 유대가 있고 사마리아가 있고 땅끝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각자 살아가는 인생은 다르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부름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부름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거창하거나 대단한 업적을 떠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렇게 정말로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을 보기도 어렵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의심하면서 과연 내가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 나는 정말로 부름에 합당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질문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면, 당장 무너질 것 같지만 넘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 성령과 더불어서 살아가면 어쩌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아, 참 저 사람은 부름받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구나 라고 확인시켜 줄지도 몰라요. 우리의 인생이 보잘것없고 나약해 보여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말로 부름받은 인생을 확인해 주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크레이그 반스라고 하는 목회자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프린스턴 신학교의 총장도 지내셨고 얼마 전에 은퇴하신 분입니다. 그분의 자전적인 책 Searching for Home이라는 그 책에 보면은 그분의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굳이 그분의 아버지의 이야기를 소개시켜 드리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그 아버지가 살았던 삶이 어쩌면은 우리가 살아가게 될 삶과 많은 경우에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흔들리고 휘청거리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성령과 더불어서 나에게 주어진 인생을 부름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삶. 크레이그 반즈의 이야기입니다. 오늘이 우리 형과 내가 우리 아버지를 장례했던 10년이 되는 날입니다. 아버지는 내가 16살이 되었을 때 집을 나가셨습니다. 가출하신 후로 그는 이리저리 도망하듯이 다니셨습니다. 형과 나는 아버지를 찾으러 나섰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냄새를 맡으셨는지 그는 곧 그곳을 떠나셨고 사라지셨습니다. 결국 플로리다주 한복판 어딘가 너덜너덜한 트레일러 팍, 이동용 단지 트레일러 팍에서 아버지는 시체로 발견되었습니다. 아버지를 알지 못하는 바로 이웃 마을의 목사님은 이틀 동안이나 아버지의 가족을 수소문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그 자녀들의 인생에 일어났던 중요한 추억들과 사건들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졸업식, 결혼식, 손자, 손녀들의 출생, 형과 내가 목사로 안수받던 날, 나와 형이 모두 박사 학위를 받던 날들, 이 모든 추억을 다 놓치고 말았습니다. 저는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가 우리에게 돌아오시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께서 내가 목회하고 설교하는 교회에 나타나실 날들을 학수고대하며 꿈꾸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소망과 바람은 저희 아버지가 예배가 끝난 후에 제 뒤에 제가 서 있을 때 저에게 다가와 손을 내밀면서 잘했어 아들아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장례식에서 나는 넋을 놓고 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위해 드렸던 수많은 기도는 어떻게 된 것일까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내 기도가 하늘의 마룻바닥에 뒹굴고 있는 것은 아닐지 생각했습니다.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 나와 형은 아버지의 유품을 조금이라도 건져볼까 하고 그가 지내던 트레일러로 갔습니다. 아버지의 삶의 단편들을 수집하여 퍼즐을 맞추듯이 맞춰서 아버지의 삶을 보고 싶어하는 간절한 마음에서였습니다. 부엌에 가보았더니 아버지의 경건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여러 성경 구절에 대해 느낀 점과 자기가 드렸던 기도문이 적혀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는 신앙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목이 메었습니다.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벗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낡아서 너덜너덜하게 된 한 페이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페이지 맨 윗줄에는 내일의 기도 제목들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기도 목록의 첫 두 줄에는 형과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겪어야만 했던 그 외로운 광기를 영원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가 사랑했던 모든 사람들을 버리고 떠나도록 그를 내몰았던 그 고독한 광기를 나는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아버지가 죽는 날까지 나와 형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웠는지요. 처절한 고독 가운데 계셨던 아버지는 우리 두 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셨던 것입니다. 비록 어떤 이유에선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말하지 않았던 내용들을 하나님께 조곤조곤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그 와중에서도 아버지를 그 순간까지 견디어낼 수 있도록 한 그분의 충분한 은혜가 그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바로 이 크레이그 반스의 아버지처럼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상처받고 흔들리면서 살아갑니다. 바로 그분의 아버지는 그렇게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가 그 아들들로 하여금, 비록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그 아들들로 하여금 아버지의 기도를 발견하도록 도왔습니다. 아들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이들과 떨어져 살았던 그 수많은 날들 속에서도 그분의 아버지는 그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 내가 새로운 존재, 내가 되어져가는 존재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깨달았고 기억했기 때문에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보기에는 그 아버지의 인생은 보잘것없고 허무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아버지가 그 아들들을 위해서 기도한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 그 아버지가 할 수 있는 부름에 응답하는 최선의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 아버지처럼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능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생명을 얻었으며 자라나고 부름을 듣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네 가지만 기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나름의 부름받은 인생을 힘겹지만 그러나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베드로처럼, 요한처럼,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어쩌면은 우리의 부름은 이런 것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고작 해야 기도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는 일이, 그리고 어떤 사람은 선교하는 일이, 어떤 사람은 또 이런저런 모양으로 살아가는 일들이 다양하고 다르지만, 그러나 각자의 일들은 너무나 소중한 일입니다. 각자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이웃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차별을 향해서, 혐오를 향해서, 정의를 위하여서, 사랑을 위하여서, 긍휼을 위하여서 각자의 부름대로 살아갈 수 있다면, 그리고 그 부름에 이를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고 그것으로 의미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각자와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